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4월 20일 일요일 니므롯과 니느웨. 에덴은 인류를 위한 이상적인 보금자리로 창조되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삶은 더 힘들어졌고 고통 가운데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첫 조상은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었고 세상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에덴의 동쪽으로 예물을 가져왔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기쁨의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있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했던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서약을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죄악의 주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인간의 악함으로 그들이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에덴을 심으셨던 손이 그것을 이 땅에서 거두셨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62. 에덴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보는 도시 국가의 탄생, 더 편안한 삶을 만들려는 시도는 필경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창세기 10장 1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성경은 니느웨와 바벨론 등 이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주요 도시들을 소개한다. 그 도시들의 이후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니므롯에 대해 읽고 그가 이교 신화에 등장하는 정복 영웅과 같은 고귀한 영웅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땅에서 강력한 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한 것은 칭찬이 아니다. 니므롯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확산되는 장면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반역이 영원히 근절될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교훈입니다. 범죄 후 하나님을 거절하던 인류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그들은 반역하는 자로 섰으며 반역은 마지막 때까지 있을 것이다. 묵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우리는 이런 교묘한 죄와 인간적인 특성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도시를 세운 목적. 노아의 후손들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반역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지를 벗어버리려고 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고자 결심했다. 그들은 시날 평야에 한 도시를 세우고 온 세계의 기적이 될 하나의 탑을 거기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탑은 어떤 홍수도 꼭대기에 미치지 못할 만큼 크고 견고해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기를 희망했다. 교회 증언 8권 213. 악한 지도자가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끄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여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잘못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의 모습 속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3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보낼세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이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자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서 이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이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때외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 문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함해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말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우린 지난 시간에 사무엘의 18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 속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살펴본 모습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하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두 번째는 반역자를 용서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죄인을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죄인의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죄인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다윗 왕의 요소가 있었지만 상대적 개념에 충실하게 살아온 요압은 다윗의 뜻과는 반대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했던 대가를 지불해 주는 일은 그것이야말로 공의로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윗의 명령도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도 차마 아버지로서 죽이는 데에는 동의하거나 말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군사들과 함께 쳐들어오는 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다윗의 진짜 속마음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음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는데 기쁜 승전보를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다윗은 전쟁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압살롬의 평안 여부가 그의 최대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29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또 32절에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다윗에게 달려온 두 사람에게 다윗은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평안하길 기대하던 소식이 소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바뀌었을 때 다윗은 심장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심히 아팠고 그의 몸에 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 속에 그는 울면서 소리질렀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압살롬이 죽는 결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와 함께 달려오는 아들이었지만 그를 이미 용서했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서로 충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잘못에 대해 백성들의 마음도 있으므로 몇 년간 유배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했을 뿐 압살롬이 죽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부자지간이 약한 상대적 개념 속의 관계에서도 자식의 선택에 의한 결과에 아버지가 가슴 아파한다면 절대적 관계 속의 창조주와 우리와의 상황은 비록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무로 돌아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은 불에 타버리는 아픔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 속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은 더욱더 세차게 죄를 향해 질주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사단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사단이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저렇게 소돔과 고무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완전히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죄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고 하면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항의했습니다. 사단의 항의는 정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싶으셔서 시간을 끌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 성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내려가서 확인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시간을 어떻게든 지연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려가서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해 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선택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은 소용이 없게 되었고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 그들을 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구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의해서 그들의 선택대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생명 속에 있게 하고 싶으신데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영원히 죽는 죄의 선택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마치 유황과 불로 타들어가듯 하나님의 마음은 수치되셨을 겁니다. 그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대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선택에 대하여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를 붙들고 있던 힘이 제거되었고 그들은 세포 하나하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은 유황과 불로 타들어갔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붙어버린 유황과 불을 그들에게 내리사 멸망케 하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최후의 장면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부활을 통해 부활한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알지 못했던 그들이 태어났고 살아있던 이유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임을 그들이 주고받고 부활함으로 알게 되었을 때 사단은 다시금 그들을 속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부활시켰다라고 속이며 예루살렘 도성을 총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속삭입니다. 그들은 다시 사단의 속임에 속게 됩니다. 창조주를 인식했던 잠시의 생각을 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창조주와 예루살렘성을 향해 총공격을 합니다. 그 선택은 영혼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창조 이전의 상태로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되어 버렸고 그들의 선택에 대한 되돌림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가슴은 그때 불못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그들을 감싸셨던 사랑의 손을 거두실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은 세포 하나하나가 터져버려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셔서 불을 내려 그들을 소멸하였다라고 표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순간에 모든 죄의 시작이 되어버린 마귀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불붙는 가슴에 그를 영원히 묻어두십니다. 이 모든 선악에 대해 논쟁을 경험하고 바라봤던 우주 거민들과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선악의 대논쟁의 처음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생명임을 알게 되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때 두 아담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 감격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감격하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던 계시와 영감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이해를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그분의 진리를 인간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이 장엄한 초인간적인 언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간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은 과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께서 진리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단어들을 선택하도록 지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상에 영감만 주고 단어를 선택하는 데는 내버려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사상을 전달하기 때문에 단어를 선택하는 데도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같은 단어로서 서로 다른 의미가 표현되며 따라서 인간적인 모든 것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성경이 언어의 단순미와 틀림없는 진실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성경 자체를 신격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이 무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무호성을 공유하고 있음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거래법분기별 제1권 416종에서 인간은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하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며 신뢰할 만하다. 성경이 무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성경이 틀림없는 상담자이며 무한 안내자임에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그 기별을 주신 다음 그것이 와전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계시 영감의 과정, 곧 선지자가 성령의 지도를 받아 그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 것을 전달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감독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가래법 분기별 1권 26쪽입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그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은 말해야 할 것과 기록해야 할 것을 선별하도록 마음을 지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예언적인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래법분기별 제1권 36쪽에서 37쪽입니다. 나는 계시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시에 대하여 말할 때나 글을 쓸 때에도 주의 영께 의지한다.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내가 계시에 대하여 말하고 글을 쓰도록 내 앞에 그것들을 제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보여진 내용을 기억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도 그가 계시를 볼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계시를 기억나게 해서 쓰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의 감동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고 또 그 계시 받은 내용을 글로 말로 전달하는 전체 과정이 바로 영감과 계시의 과정인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 글을 쓰고 또 말을 할 때도 성령의 지도와 또 영감이 필요했다는 대단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독하심이 선지자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용된 단어들은 축자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하늘 기호 같은 것이 아니었지요. 단어들은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입니다. 기별자들의 개성 그리고 성령께서 제시해 주신 진리를 전달하는 형태들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어떤 틀 속에 강제로 몰아넣는 것처럼 성경 기자들의 마음을 강제하고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가르법은기별 1권 22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내가 계시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본 것들을 기록할 때에도 주의 영을 의지하지만 또 내가 본 광경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은 항상 따옴표로 표시하는 말, 곧 천사가 나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면 내 자신의 단어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불러주는 말이 아니라면 그 밖의 것들은 엘렌 화이트가 본 것을 자기 자신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녀는 성경의 신적 그리고 인간적 특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와 또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성경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그분의 인성의 제약으로 가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존재 그대로, 즉 단순한 인간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의미에서 사람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성경의 영감의 과정에서도 인간의 말로서 하나님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가 제한된 인간의 언어라는 한계 안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본질 그대로, 즉 인간적 매개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그분의 신성을 제거하거나 그분의 기별과 구원을 역사 안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시간과 공간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지 않은 인간의 인과관계의 제약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제약을 받고 역사적으로 형성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언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이 손상됨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뿐인 우리의 참되고 틀림없는 모범인 것처럼 성경에는 평행이 되는 기사들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영감의 펜이 홍수 전의 사건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실과 똑같이 추적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컬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의 과정을 통해 신적으로 기원된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엘렌 화이트의 글들의 저자도 동일한 성령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글들도 성경의 글들과 동일한 영감의 질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다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녀의 글이 성경에 부가된 정경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닫혔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글들을 성경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리와 가르침의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글들은 성경의 큰 빛으로 남녀들을 인도하는 작은 빛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증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되지 않게 말한다면 그것들을 거부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거나 마귀에게 속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맞지 않다면 그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맞는 것이라면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성경이나 자신의 글들 가운데 영감받은 부분과 덜 영감받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부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영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봉사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성경의 기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글들의 기원에서 하나님의 계시 영감 과정이 대단히 중요함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시종 일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영감받은 것으로 완전한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성경 전체 곧 구원을 다루는 진술들만이 아니라 성경 기사의 역사상을 포함하는 성경의 나머지 기록들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언제나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 영감의 과정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며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으로 주어졌다는 보증의 약속을 위한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을 정확하게 계실 뿐 아니라 품성을 온전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내 필요한 신앙과 행동에 무호하고 충분한 표준을 제공한다고 각 시대의 지정돼서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엘렌 와이스의 입장은 분명하고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영감과 계시가는 엘렌 와이스의 이해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Three Angels Message, 새 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가 재림전의 세상에 대하여 그들이 맡은 사명과 기별을 나타내는 것으로 얘기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기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엘렌 화이트의 관점은 이 세 기별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에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서전 429쪽입니다.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이들은 온 우주와 조화되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고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남녀들이 이 세 기별을 차례대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기별들은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재림교회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